예, 민수기 31장 1절에서 11절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인씩을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매 매 지파에서 1,000인씩 이스라엘 천만인 중에서 12,000인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매 지파에 1,000인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호르와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취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오늘은 31장 말씀의 첫 부분을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이 세상에서의 삶도 끝이 있듯이 이 세상의 역사에도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저 세상 사람들이 믿듯 어떤 자연재해나 어떤 전쟁이나 핵전쟁을 통해서 스스로 멸망을 당하고 스스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끝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마지막 심판을 내리심으로 이 세상은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은 다 끝이 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은 그 마지막 심판의 날도 부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을 때에 마치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늘 말씀 안에서 깨어있으라 하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깨어있는 자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도적과 같이 맞지 않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들을 다 모으시는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요. 그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퍼부으셔야 하는 마지막 진노의 심판을 잠시 거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 백성들 때문에 잠시 그 심판에서 보존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 은혜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 백성들 때문에 이 세상과 이 세상 죄인들이 잠시 보존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은혜에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특별한 은혜, special grace는 끝이 없죠.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누릴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누리는 일반 은혜의 현실에는 분명히 끝이 있고 결국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 날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신 백성들은 다 천국으로 모아 데려가실 것이고 우리는 다 영원한 천국 안식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 구원하신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날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의 현실을 구원 역사 속에서 미리 예표와 그림자로 보여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 역사 속에서의 사건들을 통해 마지막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날의 현실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른다 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 어떤 예로 우리가 들 수 있을까요? 사실 창세기 이 첫 그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마지막 심판의 날은 찾아왔죠. 창세기 3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후에 강림하세요. 그리고 사단에게 또 아담과 이브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장 뚜렷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세상의 심판,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어 그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노아와 그 가족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그 자들을 구원하신 후에는 방주의 문을 완전히 닫으시고 온 세상을 다 물로써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하셨습니다. 이 홍수 심판이 너무나 무시무시한 심판이었죠. 8명 빼고는 다 물에 잠겨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홍수 심판의 현실이 아무리 무시무시했다 할지라도 장차 올 마지막 심판에 비하면 단지 부분적인 예표여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보게 될 이 하나님의 심판의 현실이 바로 우리가 보는 이 민수기에서 보게 되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게 되는데 이제 곧 이스라엘의 2세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전쟁을 하게 되죠. 민수기가 그 정복전쟁하기 바로 전에 민수기 말씀이 끝나요. 그런데 이 정복전쟁에도 두 가지 면으로 마지막 날의 현실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전쟁을 할 때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사건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물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의 현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할 때 어떤 전쟁을 명하시죠? 우리 배웠죠? 하람 전쟁. Total destruction. 완전한 진멸 전쟁을 명하십니다. 즉, 남자, 여자, 노인, 아이들을 구별하지 않고 그들의 모든 소유까지 다 멸하는 전쟁입니다. 왜 이 전쟁을 이렇게 하게 하셨죠?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전쟁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진멸 전쟁을 명하시는 겁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도 마지막 심판의 날의 현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표와 그림자였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구약에서 구원 역사 속에서 예표와 그림자로 이 창조 사건 때부터 노아의 홍수부터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으로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그 하나님 심판의 현실이 가르치던 마지막 심판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의 날이 이미 왔을까요? 아직 오지 않았을까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가르치던 참 마지막 심판이 왔을까요? 오지 않았을까요? 둘 다입니다. 이미 왔고 또 앞으로도 올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이미 왔어요? 왔습니다. 모든 구원 역사와 구약이 가르치던 그 최후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그 이미 임하여 그 현실이 온전히 가장 처음 보여진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향해 우리 죄인들에게 퍼부어야 하는 그 마지막 심판, 그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그 아들에게 가장 먼저 퍼부으심으로써 마지막 심판의 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십자가 심판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이 세상 모든 죄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심판을 가장 먼저 누가 받으시냐 하면 예수님이 친히 자기 몸으로 받으십니다. 똑같은 심판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최후의 심판으로 올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 마지막 심판을 함께 받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심판에서 건져진 건 맞죠? 그런데 어떻게 건져질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우리도 함께 받은 것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함께 받은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우리에게 퍼부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없게 하셨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도 우리가 다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오늘 먼저 드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에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미디안 백성들을 오늘 본문에서 전쟁을 통해 진멸하게 하시는데 바로 거기에 이 십자가 복음과 마지막 날의 심판의 날의 현실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러한가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생각나세요? 우리 한 3주 됐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이 뭐냐면 지금 민수기의 그 30장, 이 31장 계속되는 배경이 뭔가요? 언제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왔죠. 요단강 동편 광야까지 와 있습니다. 마지막 40년째예요. 이제 몇 달 후면 곧 가나안 정복을 하러 요단강을 건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하셨죠?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신의 사명을 마치고 이제 천국에 바로 들어가는 날이 가까이 왔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모세가 죽을 날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에게 끝까지 마지막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2절을 보세요. 2절 오늘 본문 verse 2.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야, 마지막 미디안과의 전쟁을 해라. 그 후에 너가 이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너를 천국으로 부르겠다. 이 말씀이에요. 아, 좀 하나님 좀 너무하시지 않나요? 아, 이제 모세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몇 달, 한 달, 며칠? 이제는 모세를 좀 쉬게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미디안과의 전쟁까지 하고 그들을 진멸한 후에 내가 너를 부르겠다. 끝까지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큰 전쟁이에요.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 먼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끝까지 전쟁이라는 겁니다. 쉼이 없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을 하다가 천국에 오게 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싸워야 했던 전쟁과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다르죠. 왜? 우리의 전쟁은 이미 예수님이 싸우시고 승리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전쟁과 승리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그 전쟁을 승리한 후에 천국으로 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는 전쟁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마지막으로 싸울 전쟁, 가장 큰 전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가장 큰 전쟁의 대상은 뭘까요? 우리의 가장 큰 원수와의 싸움입니다. 뭘까요? 죽음입니다. 끝까지 전쟁을 하고 마지막에 가장 큰 전쟁인 사망과 죽음과의 전쟁을 하고 오게 하십니다. 그 전쟁까지 하고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싸우는 가장 큰 전쟁이 가장 마지막에 나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는 그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의 대상인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인 사망이 너무 무시무시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시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요? 진멸 전쟁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한편으로 보면 그 사망과 죽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두려운 적같이 보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여 진멸한 후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대상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사망을 다 진멸하셨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인 것 같지만 이미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자로서 원수된 사망을 다 멸하는 진멸전쟁을 하고 천국 가게 하시는 거예요.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 싸움까지 한 후에 천국으로 가게 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우리가 싸워서 지는 전쟁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자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전쟁. 사망에게까지 우리에게 있는 그 죽음까지도 우리가 진멸하고 심판을 집행하고 결국 천국에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전쟁을 하고 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워 물리쳐야 할 그 전쟁의 대상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미디안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미디안 백성들,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원수일까요? 왜 enemy of Israel? 왜 이스라엘의 원수, 대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 봤죠? 이미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발락왕과 발람 선지자 사건 생각나시죠?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이라는 선지자와 함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죠. 그때 누가 함께 했느냐? 이 미디안 사람들이 같이 했습니다. 함께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멸망시키려고 했죠. 그뿐 아니라 모압 왕 발락이 다시 발람 선지자의 꾀를 쫓아가지고 어떤 일을 꾸몄었죠? 미디안 족속의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해서 이스라엘 남자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의 죄를 저질러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찾아온 하나님의 심판으로 얼마가 죽었죠?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의 배경에 누가 있었느냐? 미디안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미디안 백성들.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민수기 2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미디안인들을 박해하여 그들을 치라. 그리고 이제 31장에 와서 그 명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 보세요. Verse 3 through 5.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인씩을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매 매 지파에서 1,000인씩 이스라엘 천만인 중에서 12,000인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서 얼마씩? 1,000명씩 이제 남자들을 군사로 모아. 전차가 몇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두 지파였으니까. 12,000명의 군사를 모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2절에서는 이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하셨는데 3절에 가면 모세가 이 미디안을 여호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디안을 쳐서 누구의 원수를 갚으라고요?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 백성들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 된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원수, 우리의 원수.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언약 대표 되신 예수님의 원수.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그 관계 속에서 이 원수의 개념을 우리가 구원 역사 속에서도 잘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원수라는 말, enemy라는 말이 가장 처음 어디에 나올까요? 원수라는 말, 이 enemy라는 말이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 어딜까요?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단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제 앞으로 구원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있을 건지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단의 후손들이 있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구체적으로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백성들과의, 그러니까 백성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 싸우는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후손들은 그 하나님 백성들의 발꿈치만 상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그 사단의 백성들의 머리를 쳐서 완전히 진멸시킬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말씀드렸듯이 궁극적으로 장차 그 백성들의 구원자로 오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사단, 예수님의 백성들과 사단의 백성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 싸우는 전쟁이 있을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오면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리고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원수이지만 결국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수의 전쟁이고 장차 누구와 누구의 전쟁을 보여주는 걸까요? 예수님과 사단의 전쟁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라는 말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 전쟁의 내용을 보아도 이 처음에 원수가 시작되었던 창세기 3장 말씀과 닮아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민수기 이 25장 17절에서 18절로 한번 가보세요. Numbers chapter 25 verse 17 through 18. 민수기 25장. 이 미디안 일들을 보여줄 때 미디안 백성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한번 잘 보세요. 25장 17절에서 18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괴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잘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아담과 이브, 하나님 백성인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여 죄와 심판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사단과 하나님 백성들이 원수 관계가 되고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잖아요. 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배경에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 미혹했죠? 미디안의 여인들이 누구를?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해서 죄와 심판을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미디안과 이스라엘이 서로 원수가 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내용이 다시 반복되어서 미디안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멸망, 심판을 선포하셨죠. 이번에도 똑같이 미디안에게 멸망과 심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비록 그 일로 인하여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2만 4천 명이나 죽게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머리를 치실 겁니다. 즉 온 백성을 진멸시키실 거예요. 바로 그 말씀 따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싸움을, 이 전쟁을 명하실 때 단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전쟁을 맡기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미디안은 이스라엘에게 원수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따라서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었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싸움이었어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쟁에 자기 백성들을 참여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6절로 한번 가보세요. 31장 6절. 3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매 지파에 1,000인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내매. 자, 잘 보세요. 이 전쟁에 나가게 하실 때에 어떤 일을 하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제사장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 거룩한 물품과 신호나팔을 가지고 함께 전쟁에 나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민수기에서 이 신호나팔에 대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전쟁을 만나게 될 때에 이 나팔의 사용법을 알려주신 적이 있죠. 민수기 10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이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구원의 나팔이었습니다. 누가 싸우신다는 나팔이었나?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나팔. 그래서 제사장 비느하스가 나팔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즉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제사장이 그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이 친히 그 원수 대적을 물리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 걱정 말고 진멸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내 심판을 집행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명하신 미디안과의 전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전쟁의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7절부터 보면 이 전쟁의 결과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7절에서 11절에 보세요. Verse 7 through 11.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예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취하니라. 이 전쟁의 결과를 알려주실 때 그 앞에 꼭 붙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다라는 말입니다. 다라는 말로 이 전쟁의 결과를 알려주십니다. 다 죽였고, 다 탈취했고, 다 불사르고, 다 취하였다. 즉, total destruction. 진멸전쟁입니다. 미디안의 왕들이 다섯이나 되었는데 다 죽임을 당하였고 거짓 선지자 발람까지도 이때에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나와요. 9절에 보면 다윗에서 제외되는 이 내용이 하나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즉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다 죽여야 하는데 미디안의 부녀들과 아이들은 살려둡니다. 진멸전쟁을 완전히 못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과 여자아이들을 빼고는 다시 다 죽이게 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치르게 될 진멸전쟁을 미리 보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다 죽일 수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다르다. 이렇게까지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mercy가 집행되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날을 미리 보여주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 진멸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똑같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죄인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형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계시록으로 가면 마지막 심판의 날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우리 계시록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Revelation chapter 19 verse 19 through 21.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자, 마지막 날에도 이 땡을 다스리는 임금들이 다 심판을 받고 거짓 선지자까지 심판을 받고 그들을 따르던 자들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입니다. 미디안을 다스리던 왕들을 죽여요. 계시록 19장 말씀과 연결하면 당시 세상을 미혹하여 다스리던 짐승들, 땅의 임금들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 온갖 거짓과 이적으로 미혹하던 선지자도 죽어요. 거짓 선지자도 계시록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오면 누가 죽어요? 예전에 온갖 이적 같은 마술을 하고 거짓 가르침을 전했던 발람 선지자도 죽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도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자들까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이 미디안 백성들처럼. 그날의 현실이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그 마지막 날의 현실이 정확히 미디안의 왕들과 거짓 선지자 발람과 미디안 백성들의 죽음으로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이 계시록이 알려주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임할 거지만 이미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 그날이 벌써 시작됐습니다.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시작됐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퍼부으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리켰던 마지막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의 심판의 사건을 보시면 너무나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진멸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아들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이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진멸하셔야 하는 하나님이 진멸을 당하시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까? 원래 그 자리에는 누가 있어야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전에 사단에게 속하여 함께 진멸을 당했어야 마땅한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 진멸당함에서 건지시기 위해 친히 우리에게 퍼부셔야 할 마지막 심판을 그 아들에게 대신 다 퍼부신 겁니다. 그 아들을 total destruction, 진멸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미디안 사람들 바로 누구였나요?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자리에서 심판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 대신 진멸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그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진멸당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이 말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진멸전쟁의 마지막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보여지는 또 다른 마지막 심판의 내용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진멸전쟁의 현실이 보입니다. 어떤 진멸전쟁이 보이시나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사단과 여자의 후손의 전쟁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시고 승리하시는 겁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때 사단의 머리를 깨고 완전히 승리하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사단과 진멸전쟁을 벌이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사단에게 집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달려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뭘 끝내셨다는 겁니까? 전쟁을 끝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수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하셨고 우리 자리에서 대신 죽으시고 진멸에 당하시는 마지막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남아있는 심판이나 저주가 없고 더 이상 남아있는 우리를 물리치는 원수도 없습니다. 다 승리하셨습니다. 모세가 죽기까지 전쟁을 하라. 우리 예수님도 죽기까지 전쟁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혼자. 그런데 이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진멸전쟁이었고 승리의 전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진멸전쟁을 통해 무엇을 이루셨는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멸의 심판을 당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 그 옆에 달린 강도에게는 뭐라고 하셨죠?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천국에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진멸당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천국 생명으로 다시 살아 영원한 천국 안식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전쟁을 끝내시고 최후 승리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원수였던 죄, 죽음, 사단의 권세까지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의 심판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아직도 영적 전쟁이 있다고 하십니다. 모세가 죽기 전까지 전쟁을 하라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마지막 전쟁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 갈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마귀가 심판을 받았고 최후의 발악을 하며 아직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믿는 성도라도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물론 건드릴 수 없다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죽게까지 있을 거라.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가장 큰 적, 우리의 가장 큰 대적 원수, 죽음과의 전쟁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싸우다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쟁은 이미 예수님이 싸우시고 승리하신 전쟁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전쟁과 승리에 참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사망까지도 우리 삶에서 다 진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싸워야 되는 원수인 사망, 그저 붙들고 싸우다가 질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그 사망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진멸전쟁을 하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 앞에서 아무리 우리가 나약해 보여도 죽음이라는 자체, 사망이라는 자체가 어마어마무시한 대적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집행하고 진멸한 후에 천국 영광으로 가는 전쟁입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망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사망을 진멸하셨습니다. 우리도 진멸한 후에 천국 생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그 죽음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진멸하는 전쟁이 되어 결국에 천국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런 현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사망에서 져서 천국 영광에 못 들어가는 성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전쟁은 구약에서처럼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복음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전쟁이라고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복음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진멸전쟁을 싸우라고 하십니다. 복음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 아래 거하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이제는 뭘로 집행되느냐? 이스라엘처럼 총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 말씀을 통해 집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이 모든 구원과 심판의 현실들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잘 보시면은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미디안 백성들의, 미디안 족속의 심판을 선포하신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아까 보았던 민수기 25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실제로 집행하신 때는 언제예요? 선포하신 때는 25장이지만 오늘 본문인 31장에 와서야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이 됩니다. 25장과 31장 사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인들이 하나님의 일반 은혜 속에서 그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게 하시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처럼 그 심판이 임하는 날까지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즐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포하신 심판의 날은 분명히 왔습니다. 25장에서 말씀만 하시고 심판의 날이 올 거라 그리고 끝이 아니라 31장에서 그 심판이 집행되는 때가 분명히 왔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마지막 심판을 시작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그 심판이 최후로 집행되는 때가 올 거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심판의 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며 먹고 마시고 즐길 겁니다. 그러다가 그들을 위해 예비된 심판의 날을 도적처럼 맞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믿는 성도들은 깨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하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며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 후서 3장. 2 Peter chapter 3 verse 8 through 13.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 심판을 퍼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고 계시다. 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지금이라도 당장 데려가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도 늘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라 하십니다. 하늘과 땅이 다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퍼부으신 그 심판의 무시무시한 현실이 무엇인지가 드러날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은 주신 약속을 붙들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영원한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갈 날을 기다린다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 우리 주님이 우리 자리에서 대신 진멸당하시며 마지막 전쟁을 끝내시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며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더욱 믿음으로 예수님과 천국 붙들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깨어 기다리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전쟁,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진멸전쟁을 저희들 봄으로 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임하게 될 마지막 심판의 날의 현실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무슨 현실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저희들 깊이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꼭 붙들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믿음으로 기다리며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영광의 이를 현실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